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례 연합 군사 훈련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 미국은 지난해보다 7,500명이 줄어든 규모인 17,500명이, 한국군은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 훈련으로,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와 요격, 응징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UFG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TV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트마이어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 대책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수뇌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새로운 아프간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4천 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8,4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자들은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행인들에게 돌진한 차량 테러의 주범은 22살의 모로코 남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호아킨 포른 내무장관은 오늘 모든 정황이 유네스 아부야쿱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아부야쿱이 여전히 스페인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부야쿱과 공범들 총 12명은 지난 17일 바르셀로나에서 차량으로 군중을 향해 돌진했고, 이어 다음 날에는 해안 도시 캄브릴스에서도 추가로 차량 돌진 테러를 벌였습니다. 두 공격으로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중 아부야쿱만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4명은 체포됐고 나머지는 사살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 직후 카탈루냐 전역에 800개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BBC 방송이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카 언스워스 BBC 월드 서비스 국장은 어제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매일 밤 30분씩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언스워스 국장은 주민들이 이웃에 알리지 않고 이불 밑에서 방송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서울과 영국 런던에 대북 방송 인력을 절반씩 배치할 예정이며 적어도 한 명은 북한 출신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오늘 미국 14개 주에서 관측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개기일식이 21일 오전 10시 15분 미 태평양 서부 연안 오리건주에서 시작돼 1시간 33분 동안 지속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99년 전인 1918년이 마지막입니다. 개기일식을 보려고 찾아드는 방문객은 최대 200만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한 이른바 우산혁명 지도부에 대한 징역형 선고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어제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시내 완차이 지역에서 센트럴까지 행진한 후 홍콩 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 참여 인원이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만 2천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방어적이고 연례적 훈련이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단호히 격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에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대표단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시작한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 방어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도발하면 단호히 격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합동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북한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하는 도발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로 인해 한반도의 최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의 상황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정경두 한국합참의장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미한 양국군의 대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UFG 연습은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한 동맹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로 지휘소 내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상훈련입니다. 이번 UFG 연습에는 미군 측에서 해외 증원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한 17,500명이 참여해 지난해 25,000여 명보다 7,500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5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UFG 연습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 사령관, 세뮤엘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 방어청장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과 전략 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핵심 축을 관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들 3명의 한국 동시 방문이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 측에 약속한 확장 억제력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들 3인방의 한국 방문으로 북한의 도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제라고 하죠. 힘을 보여가지고 상대 측이 행동을 단념하도록 미리서 단념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중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과시하는 핵심적인 능력이 미사일 분야인 만큼 미국의 미사일 능력 과시와 함께 실제로 군사적인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이들 3인방이 한국을 찾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핵심 지휘관 3인방이 참관하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상황을 실제 훈련에 상정해 여러 대응책을 적용해 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고 만일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시작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북한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요르단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기존보다 줄어든 것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참가 병력의 규모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이번 훈련의 초점은 지휘소 작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며 오판을 허용하지 않도록 계획됐다며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 수는 올해 훈련의 초점이 북한 요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지휘 통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지난해 2만 5천 명에서 7,500명이 줄어든 17,500명이 참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대표단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와 제프 머클리, 크리스 벤 홀러 상원의원, 그리고 캐롤라인 멜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을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문 대통령과 미 하원 동아태 소위 대표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와 압박은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최종적으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 폐기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한국의 친구이며 북한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고견을 묻는 마키 의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북한이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빚어질 재앙적 결과를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국인만 아니라 한국 내의 많은 외국인과 주한 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며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전적으로 중국과의 교역과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푸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방한 중인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은 2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략자산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급한 도전 과제로 능력 고도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미한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루 앞둔 20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하이텐 사령관의 방한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텐 사령관은 21일 한국의 정경두 신임 합참의장과도 만났습니다. 정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B-1B 등 미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전개해 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 합참의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미국 확장 억제 전력의 공세적이고 적시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괌포의 사격 위협으로 미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한 합동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성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로부터 이번 합동 훈련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떤 훈련인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을지 훈련은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하는 어떤 전면전 상황을 상정을 해서요.
네.
그 연합사 지휘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지하에 한미 연합군 전체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전쟁 연습입니다. 사실 이 연습 을지 훈련은 실병력이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네.
워게임을 통해서 전쟁 상황을 묘사하고 그에 따라서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도 훈련은 북한 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미 간에 합의했던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주로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할 때면 북침 훈련이라면서 네. 도발 행위를 하곤 했는데요. 과거의 도발 행위를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은 을지 훈련 때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비난은 굉장히 강화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발을 옮기기에는 우리 한미연합군이 지금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도발 같은 경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2015년도 재작년이죠. 휴전선에서 목함질에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심각한 어떤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을지 훈련이 막 끝나자마자 9월 초에 5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죠. 사실 이 훈련은 사실은 봄에 3월 달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해서 미군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실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어떤 위기를 줘서 위기를 고조시켰지만 을지 훈련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강도가 약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미북 간의 그 위기 상황까지 갔던 직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예년보다 네. 긴장이 높은 감입니다. 북한이 도발에 네. 나선다면 어떤 유형의 도발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에 군사적 충돌, 뭐 성동격서라고 해서 동쪽에서 도발할 것처럼 하면서 서쪽을 서쪽의 허점을 노리는 어떤 성동격서 같은 그런 도발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군이 훈련 도중에 지금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대비 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한다면은 아마 한미연합군이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상당히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김정은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한미연합훈련이 계속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 위기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상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뭐 수십 발을 쏜다든가
네.
아니면은 장사정포를 수백 문을 쫙 연결해놓고 동해상에다가 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위기를 조성했죠. 이거는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이 훈련에 따라서 북한으로 동쪽으로 어떤 상륙할 가능성 어떤 한미연합전력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어떤 자전 차단 같은 성격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개발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핵실험을 하거나 ICBM급 미사일을 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자의적 차원에서 이런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핵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네.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전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지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뭐 그것이 어떤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급 미사일을 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현장이 포착이 된다면은 선제 공격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대화 국면으로까지 바뀔 수도 있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하려면은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도 필요하고 또 ICBM급 미사일보다 완성된 ICBM급 미사일 KN-08이나 KN-14 같은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 또 중국도 국제사회 제재에 공동 보조를 마치고 있으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또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한다면 이런 3대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북한에다가 일단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 핵 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미북 간의 대화 분위기는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은 상당히 내려가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사실은 비핵화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개발해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협상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의 어떤 요구사항이 최연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어떤 대화 분위기 조성은 되겠지만 그것이 협상으로 연결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가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성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우 교수로부터 오늘 시작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중국이 이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6일 한중외교장관회담 당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같은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도발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한 사실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연쇄회의를 계기로 지난 6일 한중, 북중 간 외교장관회담이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중국은 이후 8일 뒤인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일호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공조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박형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조치에 나서든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북핵 문제 해법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미국 CNN 방송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듯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글을 남기며 북한을 향한 경고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도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사격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미북 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경제적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도 괌 포위사격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행정부 내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행정부 내에서 상반된 대북 발언이 나오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언론과 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7월 초 열린 두 정상 간 첫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On a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to protect our allies and our own citizens from this menace known as North Korea.
공동 성명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원하던 한반도의 평화 통일 조성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또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상회담은 우려됐던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두 정상 간 좋은 출발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의 최대 시험대로 여겨졌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도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합의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함으로써 수면 위로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대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대화 병행과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 현안과 쟁점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차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당국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같은 날 쇼운 스파이서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남북회담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니 한국에 물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를 위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국의 남북 대화 추진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남측의 대화 제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가 필요하지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적어도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선의를 보여주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협상이나 대화에 나설지 큰 틀에서 공조를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등은 좀 더 정교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북한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도시의 중국층 무역업자들은 갑작스런 손해를 보게 됐다며 시위를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호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로서는 이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사회 연결망 서비스 등에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은 수입 금지가 발효된 지난 15일 북중 접경 도시인 지린성 훈춘시에서 무역업자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북한에서 훈춘으로 들어오는 다리에 냉동게, 새우, 오징어를 가득 담은 트럭 수십 대가 늘어서 있는데 입국하지 못해 강한 햇살에 얼음이 녹고 있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후 무역업자들이 중국 정부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현장에서 시위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무역업자인 량유린 씨는 VOA에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밖에 아무 방법이 없다며 우리 회사는 벌써 1,000만 위안, 미화 1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량 씨는 자신의 회사 매출의 70%가 북한산 해산물 판매에서 온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해산물 수출은 연간 3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VOA에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중국 당국의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중국이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이 미흡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데 대해 중국 푸단대학교의 카이지엔 교수는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지엔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북중 관계는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됐으며 최악의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중재자 역할로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카네기 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신경전에 중국이 너무 깊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주도하고 북한 정권의 운명을 위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하는 것과 같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의 순저 교수는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균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좌절감과 불만, 불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순저 교수는 중국이 아직 북한과의 오랜 관계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북한을 점점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가뭄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설사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올해 북한의 가뭄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질병 예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북한이 올해 가뭄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네, 아직 전체 가뭄 피해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유엔은 북한이 올해 2001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황해도와 평안도, 남포시 등 주요 곡창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건조했는데요. 이들 지역은 북한의 공공 배급 체계에 필요한 식량의 4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말 수확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고요.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작물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빈센트 마틴 중국 북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서 올 가을 쌀 수확량이 전례 없는 규모인 2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253만 6천 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뭄의 영향으로 53만 톤 정도 줄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식량농업기구의 당시 자료는 6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7월 중순 이후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해갈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식량농업기구 FAO의 현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 더 파악된 것이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요. 네.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BOA에 7월에 비가 좀 내렸지만 가뭄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피해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올해 가을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한 영양 부족 등 피해는 없습니까?
유엔은 가뭄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보고를 인용해 가뭄 피해 지역에 5세 미만 영양실조 어린이가 4%에서 19%로 증가하고 설사병 환자도 15%에서 32%로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1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당국이 영양실조 문제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대응해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함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북한 가뭄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황해북도에 펌프 2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선 월드와이드의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밖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가뭄 피해에 대응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올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이 하반기 추가로 6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이 자금이 아직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죠?
네, 가장 많은 자금은 유니세프에 배정됐는데요. 281만 6천 달러 예산으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인구기금 UNFPA도 영양과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통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국제사회 또 다른 지원이 혹 있습니까?
네,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 전스는 최근 웹사이트에 북한 가뭄 피해에 대응해 황해남도 5개 농장에 이동식 펌프 10대 등 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의 대북사업 담당관도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며 밀가루 등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뭄 피해 지역에서 설사 환자도 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 마지막으로 설사를 예방하는 법, 그리고 설사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체력의 소모를 피하면서 장운동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안정을 취하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사는 수분이 배출되는 현상이므로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소화하기 쉬운 따뜻한 음식 위주로 먹이고 수분 공급에 유념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를 계속 먹이되 분유나 우유를 먹는 어린이는 분유 섭취를 일시 중단할 것을 권합니다.
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올해 북한의 가뭄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질병 예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에서 화가로 활동하다 탈북해 남한에서 첫 개인전을 연 화가가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보도의 김미영 기자입니다.
예술의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남으로 내려온 탈북 화가 화선 씨. 한국에 온 지 18년 만에 첫 개인전을 얼마 전 열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려온 그림 17점을 서울 인사동 한 전시관에서 열었는데요. 주로 폐쇄된 북한 사회와 또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탈북민들의 애환,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정치적 의도는 뭐 그게 없고요. 그냥 탈북하는 과정, 탈북할 때 당시 그 위험하고 이제 아슬아슬했던 현장들을 이제 스케치해서 그림으로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화가 화선 씨는 탈북하면서 겪었던 과정과 북한 체제를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탈북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표현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림에 보면은 좀 어두운 색이 많이 깔려 있고요. 가족 탈출도 있고 철조망을 넘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예, 그림 작품도 있고요. 탈북이라는 제목은 이제 북한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뭐 어쨌든 제목은 탈북, 탈출, DMZ범 탈북, 또 국경 탈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통일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관람객들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싶은 것은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본인의 일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고 한반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고 싶어서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남과 북의 모든 한 민족이 한 마당처럼 어울리고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는 작품 독재의 땅을 설명하며 경제난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굶주림으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 또 어둠 속을 헤매이면서도 영원한 1인 독재를 꿈꾸는 나라, 지금도 그들은 한반도와 세계를 향해 핵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녘하늘을 바라보며라는 작품에서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선 씨는 또 자신의 작품 DMZ의 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DMZ의 봄은 지금 여기 보면은 늙은 고목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철저망이 이제 가로질러 있고요. 밑에는 이제 꽃이 만발한 꽃이 이제 있고요. 철조망에는 참새 두 마리, 우리 자기 뒤뜰인 양 아주 평화롭게 재잘되면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철조망이 없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DMZ의 봄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늘은 남과 북이 하나인데 왜 땅은 이렇게 들러 갈라져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픔을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망,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합의되는, 통일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DMZ의 봄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요.
북한에서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중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북한에서 이미 전시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림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요. 고등학교 때 전시회를, 북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그 명절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절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전시회를 계속 참가했고요. 이제 청년이 돼서도 이제 도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청년 국가미술 전시회도 참가했고요.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술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바로 그림을 그리며 화가로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경사와 보석 감정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는데요. 이렇게 첫 전시회를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녹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해놓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호응하니까 너무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긍정적으로 호응한다라는 거는, 그래,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빨리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북이나 남이나 같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 화가는 약 5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 한국에서 화가로서 첫 전시회를 연 화선 씨는 앞으로도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젯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가 화제입니다. 새로운 형식과 시도에서 좋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세라는 비판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초유의 살충제 계란 사태, 52곳의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식품당국은 검출된 살충제 성분 정도는 안심해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해 화제라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는 행사 이름이 독특한데요.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권을 넘겨받는 인수위원회의 절차 없이 대통령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달라 이런 의미로 국민인수위원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지난 석 달간 활동을 했고 최근 그 행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어제 국민에게 그 보고하는 행사를 청와대에서 연 겁니다. 어젯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지난주에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공식 기자회견과는 좀 달리 민생 관련 내용, 국민 생활과 연관된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어졌는데 이 1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가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됐고 안방으로 전달됐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나온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무게감에는 파격적인 행사였다는 반응이 많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영빈관이라는 곳은 어떤 큰 회의나 외국 국빈들을 맞이하기 위한 접견이나 만찬 장소로 쓰였었습니다.
네.
최근에 청와대가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를 초청해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영빈관에서 열어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어젯밤 바로 그 영빈관에서 밴드가 찾아와서 열창을 하고 국무위원과 초청자들이 박수를 하고 환호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도 하는 마치 야외 행사장의 토크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은 광화문 1번가,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운영한 그 정책 제안을 받는 광화문 1번가에 정책을 제안했던 국민인수위원들이었고요.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국민들의 제안과 궁금증에 답하기도 했고 2분 순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서 인사말도 하고 취임 100일을 맞은 그 소감을 나눴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던 행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행사의 진행 형식이 웬만한 방송사 프로그램 못지않았습니다.
네.
청와대 부대변인,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청와대 부대변인과 방송사 아나운서가 공동 사회를 받고요. 이 노래 축하 노래가 있었는데 제목도 아주 특별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국민에게 정부가 하는 약속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또 여러 가지 사회자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행사 내내 농담도 던지면서 이렇게 행사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요. 또 이어서 깜짝 손님으로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자리를 했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하지만 배우자로서 어떤 쓴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이런 답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취임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꼭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나 자신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부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더 특별해 보였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영부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 행사는 그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생중계창 아래에는 그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을 올리는데 이곳에서는 칭찬과 응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정말 엇갈렸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보여준 행사였다는 그 여당 민주당의 반응과는 달리 보여주기식 쇼였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었다는 등 야당 정치권의 반응은 아주 폄하일색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오늘도 한국 관계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군요.
네, 살충제 사태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 또 인체에 위해를 줄 정도의 독성은 없다. 이런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대상 1,230여 곳의 산란계 농장 계란 가운데 1,180여 곳은 적합 판정이 나왔고 52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체에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말은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일단 뭐 소비자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안심을 주기 위한 의미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했고요. 또 회수 폐기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섭취한 계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조건을 설정해서 위해 정도로 평가했는데요. 성인의 경우 매일 이 살충제 성분의 계란 126개를 먹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유럽 살충제 계란 핵심의 성분인 피프로닐 외에도 비펜트린과 다른 5가지의 살충제 성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했고요. 보다 안전한 축산 안전 관리 체계를 되짚어보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 계란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일단 적발된 살충제 계란은 모두 해당 농장으로 회수됩니다. 지금까지 451만 개가 압류됐고요. 폐기된 것이 243만 개라고 합니다. 문제 계란은 껍질째 깨트려서 퇴비로 만드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왕겨라든지 톱밥 그리고 축분을 섞어서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퇴비화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고요.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 앞으로 깨끗한 계란이 생산될 때까지 검사하고 또 검사를 해서 인증받을 때까지 그 생산된 계란 폐기 처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화제 영화 소식 들어볼까요? 이 택시 운전사 벌써 이 영화를 본 관객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네. 올해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첫 천만 관객 영화에 택시 운전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일에 개봉돼서 19일 만에 달성한 쾌거인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으로 보면 15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19번째 천만 관객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는 얼마 전에 이건 미국에서도 상영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죠?
네. 1980년 5월입니다.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그 광주 사태로 더 잘 알려진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여러 편의 관련 소재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영화 택시 운전사는 광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광주의 참상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와 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들어갔던 서울 택시기사의 시선으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갔다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택시 운전사의 천만 관객 기록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아픈 한국의 현대사를 다룬 감동적인 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방한한 독일인 기자의 부인이 함께 영화를 봤다. 정치인들이 단체 관람을 하고 있고 관객들 사이에 좋은 영화라고 입소문이 났다는 점. 그리고 택시 운전사 역의 배우 송강호 씨의 연기가 빛을 발한 점 등이 그 비결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